시편 18번 메시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 여섯 번째. 이제 우리는 시편 제1권의 마지막 두 시편인 40편과 41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편들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로 인한 고통과 그들에게 보복하기를 바라는 데에서 시편 40편과 41편은 그의 대적들로 인한 고통과 그들에게 보복하기를 바라는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다윗은 이 시편들을 썼을 때에 대적들의 핍박과 학대 아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인해 그는 대적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대적들이 보응받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신성한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출받기 위해 여호와를 기다림. 다윗은 구출받기 위해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41편 10절에서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보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달라고 구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보복하도록 그들을 일으켜달라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시편들이 혼합되어 쓰여졌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사 그가 대적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임을 그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이 승리하여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신약 계시의 빛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육체에 따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그가 완전함으로 그를 붙드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그를 붙든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완전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심을 인해 감사드림. 병상에 있는 그를 붙드시고 병 중에서 그의 침대를 정리해 주심. 다윗은 또한 병상에 있는 그를 붙들어주시며 병 중에서 그의 침대를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글이지만 당신은 다윗이 아플 때 하나님이 마치 간호사처럼 그의 침대를 고쳐 펴주시며 그를 돌보기 위해 오시리라고 믿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병상에서 붙들어주고 침대를 정리해주는 간호사같이 모든 면에서 그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지나치게 이기적임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그의 의와 완전함에 대해 말함. 다윗은 40편 9절 10절과 41편 12절에서 또다시 그의 의와 완전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불법과 죄악을 깨닫고 자백함. 다윗은 그의 불법과 죄를 깨달았으며 자백했습니다. 다윗은 40편 12절에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41편 4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과 41편을 쓰고 있을 때 그는 그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이것이 그에게 재앙이요 더 나아가 그는 그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악의 무게로 인해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악은 그의 머리털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죄악은 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이 그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말함.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이 그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시편 41편 5절부터 9절까지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원수들이 어떻게 그를 부당하게 대접하는지를 상세히 말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의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로 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식적으로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실제로 느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심지어 악한 병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 중에서 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9절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다에 관하여 말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주님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기 바람.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기 바랬습니다. 그렇게 혼합된 정서의 표현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함. 그렇게 혼합된 정서의 표현 중에서도 다윗은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예언은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며 41편 9절에 있는 예언은 그리스도를 판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에서 겉으로 볼 때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말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온전히 인용되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대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일상적인 일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대체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께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의 그러한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것들을 대체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제물들의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신 그리스도는 참된 제물, 참된 제사, 산제물, 산제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실제이십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대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인해 모든 구약은 끝났고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제물과 제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속죄제이며 속건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로 취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참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됨이 필요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화목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번제와 소제로서 그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표들을 성취하시고 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표들의 실제이십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에 계시는 성육신의 위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계시 중 하나입니다. 6절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경륜을 포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만 읽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인용되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중지하는 것은 신약을 세우기 위해 구약을 대체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죄들을 위한 것인 제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인 예물은 구약 곧 언약이 세워진 근거이며 구약 곧 언약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구약에서의 그분의 경륜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예언의 중요성과 위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6절은 또한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곧 뚫으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로 인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300년 전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종의 몸에 귀를 뚫는 것은 주인이 종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성 안에서 그분의 종이신 그리스도께 순종을 요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순종을 말했는데 그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몸, 곧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예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72녁 성서본에 근거하여 귀를 뚫는다는 것은 몸을 예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와 예물을 대체하는 제사와 예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72녁 성서본의 번역자들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순종은 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나는 72녁 성서의 번역자들이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으니 라는 말씀을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로 번역했다고 믿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말하며 몸을 예비하는 건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번역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제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는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가리키며 이 성육신은 그분 자신이 제사와 예물의 역할을 담당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7절은 또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셨으며 그분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부활 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구약 전체가 그분에 대한 계시이며 그분이 구약의 중심이요 내용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에 대한 라이프 스타디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를 해석하는 것과 정의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40편 8절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분의 성육신의 위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약 경륜을 끝내기 위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성취하고 대체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시작하고 세우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분의 유기적인 몸이 될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상을 세우셨을 때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새 언약을 세우는 기본 요소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언을 인용한 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것을 폐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첫 번째 것은 첫 언약인 옛 언약의 제사와 예물을 말하며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제물을 말하는데 이 제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첫 번째 오심에서 그리스도께 맡기신 위임은 가축으로 제사를 지내는 옛 언약을 폐하고 그분의 몸을 새 언약의 제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경륜을 끝내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예언들 중 하나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에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시편 제1권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 중 다섯 번째 정거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시편 2편, 8편, 16편, 22편부터 24편까지가 처음 네 정거장입니다. 다섯 번째 정거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옛 언약을 끝내시고 그분 자신으로 생축을 드리는 제사를 대체하셨으며 그분 자신을 새 언약의 유일한 제물로 세우는 그분의 새 언약,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계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유일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신약 경륜을 세우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옛 창조에서 나온 새 창조를 완결하기 위해 시대를 전환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시대를 전환시키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우주의 창조보다 더 위대합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시편 2편, 8편, 16편, 22편부터 24편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목표이며 종착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오신 것은 알지만 어떠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를 알려면 시편 2편과 8편과 16편과 22편부터 24편까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들은 시대를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위임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성육신되어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입니다. 시대를 전환시킨다는 것은 모든 옛것을 끝내고 모든 것이 새로운 그분 자신으로 옛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옛 창조 안에 있었지만 옛 창조는 끝났고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옛것이 아니요 새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다윗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의 문맥 안에 있습니다. 시편에서의 다윗의 말은 사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는 자주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므로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 베드로는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계시를 얻는 복을 받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은 베드로였고 다음 순간은 사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시편에 있는 다윗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두 관념, 신성한 관념과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말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한 계시를 말하는 입이 됩니다.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경우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자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제안을 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놓았습니다. 그는 변화산에 있었지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말은 같은 원칙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신성한 관념과 인간의 관념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다스러운 다윗이 있고 신약에는 말이 많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들을 썼으며 이 시편들에서 우리는 천연적인 관념과 신성한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신성한 관념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과 41편에서 유일하게 신성한 관념에 따른 부분은 40편 6절부터 8절까지와 41편 9절입니다. 이 부분들만이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관념과 인간의 정서에 따른 인간의 표현들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편의 모든 구절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시편 41편 9절은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구절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까운 친구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먹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팔므로써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함. 시편 41편 13절에서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의 또 다른 세 가지 요점. 시편 25편 41편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자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편 25편부터 41편까지의 긴 부분에서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대체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에 관한 위대한 예언들 중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의 또 다른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분을 치려고 함께 의논하며 그분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밈. 시편 31편 13절 하반절은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신약에서 주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궤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 시편 31편 5절 상반절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으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우지 않게 하심. 시편 34편 20절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은 이미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리스도는 그 뼈가 꺾이우지 않았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편 25편 41편까지에 기시된 그리스도에 관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예언들입니다. 시편 제1권에 있는 신성한 계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결론의 말. 시편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제1권 안에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시가 7편, 곧 2편, 8편, 16편, 22편, 23편, 24편, 40편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추구하는 자들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계시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추구하는 자들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계시되셨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신약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추구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정서에 혼합된 표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계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심. 시편 2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왕이 되기 위해 세워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유업으로 열방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왕국을 위한 소유로 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심.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체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심을 계시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땅으로 이끌고 땅을 하늘에 연결시킴으로써 온 땅에 뛰어난 하나를 이루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으로서 시편 16편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취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영광 안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속한 달성과 획득을 위해 승천하셨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을 계시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한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음을 계시합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이는 양무리를 인도하여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오는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돼 교회 안에 참여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대체하고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그분에 관해 기록된 바에 따라 모든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대체하고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대로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심. 그러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먼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대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